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이르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 성경적인 종말관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시며 섭리하시는 중에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다가오는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이 역사에 종막을 고할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을 면하고 고통을 면하는 식으로 기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자에게서 고통은 또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인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으로서는 거룩하며 완성되며 영광스러워져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이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특별히 환난이라는 것이 신자에게 어떻게 필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으로 내세론적 시각을 가지는 데 있어서 환난을 면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천국관이나 종말관이 고정되지 않기를 말씀을 통하여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더 하나 더 덧붙여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미혹하는 소문들 중에 말세에 대한 징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근자에 한국교회도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보셔서 종말에 관한 책 중에 보이스사에서 나온 책들은 거의 다 틀려 있습니다. 제가 그 출판사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세대주의적 종말과는 보통 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보이스사는 그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종말론에 관해서 좋은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언제 종말이 오고 종말의 징조가 뭐냐 하는 것이 거의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말을 믿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싸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느 날 오시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시중에 많은 얘기가 있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가깝게는 1992년에 오신다 하는 얘기가 시중에 근거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그 당사자께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십니다. 근데 하여튼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게 가장 가까운 종말에 대한 예언은 1992년입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이나 콱 하십시오. 근데 이 어느 날 오신다 하는 데 대하여 사람들이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그 예언을 하며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꾸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끔 됐습니다. 지금 이건 저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담대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무식은 혼자 다니지 않고 고집과 담대함을 꼭 동반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또 하나 이것과 덧붙여서 우선 지나가는 길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언제 오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날과 시간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 관한 것은 제안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날과 시간만 하나님께 속했지 몇 년도 몇 월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봐야 된대. 이거는 국민학교를 나쁜 데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잘못은 없죠. 부모님이 학교를 잘못 보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혹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혼도 안 하겠다 그러고 장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3년 남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산기도나 다니고 그저 사람들 만나면 빨리 재산 처분하고 나랑 같이 기도원이나 다니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여러 제 주변에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있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문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인간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며 영원한 상을 받던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빛에 있다 그럽니다.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는 뜻에서 빛의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더더욱 여기도 뒤에 7절에 가서 보시면 어두움에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과 낮의 구별은 뭐냐 하면요. 어두움과 빛의 구별, 장님과 눈뜬 자의 구별, 영적으로. 어둠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 하는 것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죄악인 줄 모르더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인 줄 모른다. 무지하다는 차원에서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둡다. 그럼 신자는 밝히 안단 말이에요. 뭐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산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며 무엇은 벌받는 것인가를 아는 자라는 의미에서 낮에 속했다, 빛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거기 어둠과 빛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분명해졌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열매 어둠의 일은 뭐냐면 열매 없는 일이다. 이거. 열매 없는 일이라는 건 뭐냐? 그가 한 일이 가치 있는 것을 쌓아나가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열매 있는 자는 누구만 열매가 있느냐면 빛에 속한 자만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것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나 논 것은 쌓이는 게 없습니다. 뭘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죠? 농구는 잠은 잘수록 더 자게 만들고 쾌락은 쾌락을 부르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떤 열매 가치 있는 어느 지위에 도달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둠에 속한 일이라 그러고 열매 없는 짓이라 그러는 겁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쌓아나갈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낮에 속하였다 그럽니다. 우리는 아까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로서 분명히 했습니다. 저들은 밤에 속했으니까 도둑이 오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도둑으로 오지 못한다. 알게 온다. 아니요. 낮에 속했다는 것은 뭘 요구하느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요구하지 않고 일상사로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어둠에 속했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자, 성경적인 종말과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결단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언제 오실까?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서 결과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있기 위한 시간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인들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1천 광음인들 불가경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완성된 자로 서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지금을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지 않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정당한 성경적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구가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가슴 속에서 무슨 사이다가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의 백성으로 요구되고 있는 거룩과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을 준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을 가르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대비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대비되어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쾌락을 쫓고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걸 방탕이라 그러지 않고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부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연애하고 영화 구경 다니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는 걸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방탕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종말론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걸 빨리, 어떻게 확 뛰어넘어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것으로 사람을 몰아가서 최고의 유혹거리, 잘못된 종말관이 신자들을 어디에서 넘어뜨리느냐. 성실하게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는 일을 포기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쌓아 열흘을 만들고, 열흘을 쌓아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을 쌓아 1년을 만들고, 1년을 쌓아 평생을 만드는 일을 무엇 하나로 훌까닥 넘자고 하는 걸 경계하십시오. 산기도 한번 하면 열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실한 하루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산기도 하루를 하면 평상시의 열흘을 대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하루는 하루치밖에 안 됩니다. 그 하루하루를 쌓아서 평생을 만드셔야지 어디 한 군데 가서 박수치고 울고 기도해서 평생을 바꿔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싸움은 뒤에 뭘로 가느냐 하면요, 이 성령 충만한 일,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워야 되는 일이 뭘로 요구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이르도록 일상사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상전과 종의 문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주께서 부르신 완성된 몸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환경에서 주의 사람으로 자신을 닦아가는 싸움인가 모릅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사람이, 남편은 주님의 모습을, 아내는 신자의 모습을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같이 자고 같이 깨고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부부만큼 철저히 서로 훈련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부부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만큼 훈련이 잘 되는 이런 왼수도 없습니다. 이걸 대부분의 성도들이 잊고 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묻어버리고 회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안 됩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시고 끊임없이 시비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둘 다 똑같이 죄인으로 만나서 주를 믿어 주님의 모습과 신자의 모습을 그 없는 실력에 시행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잘 키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뭐 잠깐 그 상담을 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뭐 있는 힘껏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니 그 있는 힘껏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아주 정답 정답을 드렸습니다. 외우고 가십시오. 자녀 교육에 고민하는 여러분이요. 이 정답을 외우시라.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결론이, 결과가 좌우되는 비법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운명을, 그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안타까워하지, 우리 마음대로 여기 단추 누르면 이리 가고 여기 단추 누르면 이리 가고 하는 식으로 우리 자녀가 어떻게 기계같이 우리 마음대로 놀아나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기서 뭘 배우죠?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에서 여러분 속을 썩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를 비추어 보시게 돼서 삼삼한 신앙인이 되셔야죠.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가 부모의 무슨 잘난 결과가 아닙니다. 자식이 학교 떨어지는 것이 부모가 못나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기도를 덜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뭘로 알 수 있죠? 공부 잘하는 집에 그럼 다 예수 믿는 집 자식들만 잘하던가요? 서울대학교 톱으로 붙은 애들이 밤낮 신자예요? 아닙니다. 물어보면 이런 것만 해. 불공을 드렸더니.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다 신자예요? 아닙니다. 산신령께 정한수 떠놓고 백일 치성을 드려서 금메달 따고 양정모 씨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 신앙과 꼭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과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비법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일들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 대망하고 있습니다. 예, 하도 고통스러워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같이 떨어뜨리려고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성적을 얻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해서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울고 불고 아우성 치면서 예 부부싸움도 하시고 자녀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소리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아휴 내가 왜 어쩌다 이 회사에 들어왔는가 어쩌다 이런 친구를 고용했는가 하는 속썩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여나가는 일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종말관입니다. 어디 다른 부분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 하는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신자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의 현실적 요구를 이렇게 해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전 존재가 신앙 인격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12장 3절부터 15장 마지막까지 아주 잡다한 자질구레한 일상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약한 형제에 대해서 비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가? 어떻게 악한 법이라 해도 따르며 악한 권세 앞에도 복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회 질서를 지키며 국가와 국가의 이 질서체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 2절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저쪽이 악한 것으로 불의한 방법과 악독한 방법으로 형통한 것을 인하여 마음의 시험을 받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는 의와 거룩을 포기하고 악한 것에 물들어 상대방 앞에 서는 유혹에 지지 마라 이겁니다. 그것이 같은 신자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신자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악한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것과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득세하며 의로운 자를 핍박하며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완성을 준비하는 일에서 미끄러지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하는 동안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가장 큰 싸움이 뭡니까? 지금은 완전히 계급투쟁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혁신을 부르짖는 사람들 간에 여러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있는 자들이 쾌락과 현실 도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기생하는 폭력과 범죄가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뭘 보십니까? 신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우리를 뒤흔드는 유혹과 공포와 시험받을 만한 모든 얘기들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가는 싸움을 하십니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유혹과 시험과 공갈이 횡행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힘든 물건을 끌고 가지 않아도 거센 물결에 들어가서 거기 떠내려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영적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는 제 아내로 인하여 당하는 시험이 이제 주종을 이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제 아내가 본심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좋으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동창들을 만나고 오거나 어떤 다른 집을 갔다가 오면 나만 바보 같다 이거예요. 뭐가 바보 같냐? 다른 집은 갔더니 벌써 아내가 벌써 부동산 투기도 하고 증권도 하고 해서 남편은 월급을 100만 원 벌어오는데 부인은 1, 2억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여보, 교회 뭐 하고 싶을 때 콱 내가 돈 내고 폼나지 않겠어. 밥 차려와 시끄러. 그게 금방 물드는 겁니다. 제가 워낙 믿음이 강하니까 사탄이 전공법을 안 쓰고 이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를 대망하고 주를 만나야 되는 자세입니다. 싸움이 일상사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거기서 내가 신자로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로서. 그것이 주를 대망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주를 만나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나를 됐다고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닦여 있어야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런 게 낫죠. 여러분 옛날 시험 보실 때 어려운 시험이 이제 자주 있었죠. 모의고사. 그럼 뭐 시험 되게 힘들게 냈습니다. 수학 같은 거 20점 맞기 바쁘게 막 냈어요. 종 칠 때 돼서 선생님 시간 좀 더 주세요 그러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선생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간 꼭 달라 그러죠. 못하는 사람은요? 벌써 쓸 거 다 쓰고 못 쓸 거 다 포기했어요. 아주 종이 안 쳐요. 나가기도 창피하고 나가면 선생님한테 내고 나가야 되는데 쓴 거라고 이름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는 이제나 아저제나 종은 이제 지나 기다리고 있고 쓰는 학생만이 푸느라고 그 안 돌아가는 머리로 푸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요. 성실한 신자일수록 오히려 주님 좀 늦게 와주십시오 그러는 법이에요. 왜요? 나 자신의 완성을 위해 또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나 2판 4판 개판이라면 쌍 빨리 오십시오. 시간이 흘러봤자 뭐 나아질 게 없는데요. 훨씬 나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는 신앙적으로 별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나 여기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와서 회방 놓지 마십시오. 이건 순악강입니다. 이건 신앙도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 목표가. 그래서 제일 초점이 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초점이 그겁니다. 흉년이 뜹니다. 자, 그 흉년에 다 같이 피해를 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동일하게. 그래서 그 일을 신자들은 기도해서 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면하죠? 예, 최선을 다해서 면합니다. 십시일반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넘깁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그 속에 온갖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시기, 환경,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전해지도록 좋게 코스를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피를 흘리게 하신 분입니다. 주를 대망하십니까? 그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 주의 사람으로 자신을 닦아가십시오. 깨어 계시고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바치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 도전과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주의 사람으로 살아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께서 이제 됐다 하시는 날 기쁜 낯으로 주를 만나게 해요. 늘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지금 슬픔을 당하고 계십니까? 좌절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아가는 일임을 인정하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여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 짓고 이 세상에서 평생 사는 데는 방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여지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기억하시고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으로 영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의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이런 성실함을 외면케 하고 호기심과 공포심에 우왕좌왕하여 뜬 마음이 되어 오늘 하루를 주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을 포기케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모습을 영위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